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에 어느 재미교포 한 사람이 자기 증조 할아버지의 땅을 찾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매우 엄청난 규모의 땅이었기 때문에 참 그동안에 지난 3, 40년 동안 땅값이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경제가 발전한 와중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확대가 되어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그 조상의 땅 찾기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뭐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기보다는 분노와 탄식의 그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아주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차지를 했던 땅은 다름 아닌 매국노 이완용의 소유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완용의 증손자였던 이 사람이 자기 조상의 땅을 찾겠다고 소송을 벌이면서 언론이 앞다투어 이 사실을 보도하고 전 국민적인 분노에 찬 관심이 들끈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로운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행사, 그저 형식적인 법논리로 본다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 일에 대해서 화를 내고 거세게 반발을 함으로써 결국 이 사람이 슬며시 소송을 중단하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그것이 단순한 일상적인 민사소송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역사적인 함의, 그 일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그 정체성과 민족의 어떤 품위를 크게 모욕하고 손상하는지에 대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겉으로는 뭐 그저 평범해 보이고 다른 사람이 겪는 것과 비슷해 보이는 단순한 그런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본질적인 내면을 파악하게 되면 훨씬 더 심각하고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는 그런 사건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건들을 좀 더 제대로 바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건의 껍데기를 형성하고 있는 형식적인 사실관계들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비집고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다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사건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오늘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지시되는 교훈과 시대적인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파악해서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한 본문도 사실은 겉으로 보면 매우 평범하고 단순해 보이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오늘날로 말하면 아버지의 기업, 조상의 땅을 찾겠다라는 단순한 도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전혀 범상치 않다는 것은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모아놓으면 구약시대의 다른 어떤 큰 사건 못지않은 많은 비중을 할애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의 제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요단강 건너편 모압 지경에서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4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인구조사에 이어서 40년 만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받게 됩니다. 출애굽 초두에 있었던 인구조사에 포함됐던 사람들은 그동안 40년의 세월 속에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후예들이 이제 다시 일어나 요단강을 앞에 두고 다시 인원 점검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앞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진군하게 될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런 군사적 편제를 갖추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민수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단순한 사람들의 행렬로 묘사하지 않고 군대의 행진으로 늘 묘사해 온 것을 염두에 둔다면 요단강 건너편에서의 마지막 인구조사는 그와 같은 군사적인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좀 더 짜임새 있고 체계적인 그런 군대로서의 조직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인구조사는 오히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볼 때에 그런 군사적 목적보다는 앞으로 뭐 틀림없이 정복해서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면 공평하고 또 효과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체제를, 그런 시스템을 미리 갖추었다는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야곱의 열두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따라서 그 종족별 또는 가족별로 세밀하게 또한 체계적으로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이 한 치의 오차 없이 그들이 진정한 복의 터전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서의 시스템을 마련한 중요한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온, 그리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해온 그 최종적인 목적, 즉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이 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진격 명령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제는 거칠 것이 없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정말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는 위대한 정복의 행진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매우 중요한 국면에서 갑자기 한물의 여인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앞길을 가로막고 나섭니다. 이들은 므낫세의 후손 중 한 사람이었던 슬로우바시라는 사람의 딸들이었습니다. 남자들도 아니고 여자들이 이렇게 갑자기 쫓아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군을 가로막는 일이 매우 특이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이 모세에게 나온 이유는 인구조사의 과정에서 자기 집에 아들이 없다, 자기들이 딸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장차 정복할 그 가나안 땅에서의 기업 분배로부터 배제되는 그런 결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의 과정에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모든 시스템은 오히려 부계 중심의 남자 중심의 과정을 쫓아서 그런 체계로 땅을 분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기 집에 남자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집안은 처음부터 그 기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으로 이제 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것을 그저 담담하게 무조건 수용하는 그런 자리에 있질 않고 오히려 그 결정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적극적인 이의를 모세와 그 지도자들에게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신들의 집안도 당연히 약속의 땅에서 그 기업을 분배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를 매우 당당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이죠.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하며. 이 여인들이 이처럼 강력하게 매우 당당한 태도로 기업의 분배를 요구한 것은 매우 특별한 신앙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안에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다거나 또는 그 분배받은 기업으로부터 쫓겨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그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과 저주에 처하는 그런 버림받은 존재라는 매우 심각한 그런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물론 구체적인 잘못과 어떤 범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슬로바스의 가정이 그런 식으로 오해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대로 굳어지게 되면 후에 오랜 후에 후손들은 슬로바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이처럼 기업에서 배제되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의 당당한 유업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당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그리고 자신들의 가정이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그 자격과 그 신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있는 한 그 기업을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을 요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구를 받았던 모세도 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요구한 모든 내용이 아무리 검토해봐도 그저 어떤 이유로서도 거부할 수 없는 그들의 주장 그 자체가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분명히 옳은 것이다라고 밖에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 지금에 걸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전통과 규범의 체계에 비춰보았을 때는 그들이 그와 같은 정당한 요구일지라도 그와 같이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요구일지라도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주어지질 못했던 것 바로 그것이 모세가 좀 당황했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너무도 정당한 요구지만 현실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그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현실적인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 문제를 자신이 단독으로 해서 단독적인 어떤 판단으로 결정할 수 없는 좀 더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 대한 결정적인 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직접 아뢰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문제에 대한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통념적으로 상식적으로 기대했을 만한 그런 답변과는 전혀 다른 매우 의외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구가 정당하니까 반드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이 반드시라는 이 강조까지 여기서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주장이 얼마나 정당하다 못해 훌륭한 것인가라는 칭찬의 어떤 상징적인 함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동일한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후에 이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해서 아들이 없는 그런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딸들이 이 부모의 또 조상의 기업을 상속할 수 있도록 아예 법적으로 완벽한 장치를 해두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실 이와 같은 제도적이고도 법적인 배려와 장치는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부터 약 4천년 전에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만 허락되는 그 이외의 고대의 그 중동 지역에서는 두 번 다시 그 예를 찾을 수 없는 특별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땅에 대한 여자들의 상속권 문제라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내용을 굳이 오늘 본문에서 깊이 다루고 있고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내용을 민수기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역사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이 역사적 맥락에서 왜 이 이야기가 초점이 되어가지고 부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그 의도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관한 기록은 오늘 본문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민수기 26장 33절과 그리고 민수기 36장 또 여호수아서 17장 3절 이하 역대상 7장 15절 이르기까지 최소한 구약에서 네 군데에 걸쳐서 이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36장과 여호수아서 17장 이하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요구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 이들의 정당한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실제로 땅이 이들에게도 공정하게 확실하게 분배되는 모든 과정이 자세하게 후속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저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라, 또 그런 좀 법적인 장치를 해두라 라고 하면 충분할 것을 이 딸들이 그 요구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땅을 받았다라는 것까지 다시 성경 이곳저곳에서 확인해주고 있는 것은 뭔가 이들의 요구가 단순한 어떤 세속적인 차원에서의 법적인 경제적 문제의 다툼 이상의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추측해 해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내용은 민수기 2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 앞장에 있는 내용이죠.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다르지 않은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민수기 26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족보를 다시 한번 쭉 새롭게 편람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명백하게 표기되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족보는 항상 일반적으로 부계 중심으로 남자 중심으로 짜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족보의 여자들이 이름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매우 이례적인 특이한 상황이고 또 그 여자들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적인 또는 신학적인 의미에서 특별한 의미가 함축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족보 중에서 여자 이름이 들어가는 부분은 언제나 항상 조심스럽게 더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에도 이미 민수기 26장 33절에서 이 족보에 올라갈 만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름이니까 이들의 존재가 범상치 않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존재 그리고 그들의 요구에 관한 내용들이 성경 이곳저곳에서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설명되고 강조되고 있는 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관한 매우 중요한 실마리 하나를 제공해 줍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자신들의 어떤 재산 상속과 관련된 경제적 차원에서의 억울한 사정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 조상의 땅을 찾기 위한 법적 소송 내지는 어떤 민사적 다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이 여인들의 주장을 통해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짚게 되는데 그것은 이 여인들의 주장과 요구를 통해서 오히려 이 여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더욱 분명하게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인들의 재산 문제에 관한 이 요구와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문제를 다룬 것 같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여인들의 강력한 주장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되심의 그 내용 그리고 그분의 언약과 약속의 신실한 성취에 관한 분명한 증언과 정말 놀랍도록 확신에 찬 그 메시지들을 몇 가지를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언약을 언제나 신실하게 지키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대한 그 내용을 뚜렷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을 지금 자신들의 요구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초호의 의심이 없는 그런 아주 확고한 믿음의 내용을 이 여인들의 요구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그와 같은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택하신 언약 백성에게만 주시는 그 기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약속의 땅에서 얻게 될 그 유업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그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남다른 신앙적인 깨달음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요구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기업을 그렇게 사모하는 이유는 그 기업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이고도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여인들이 뚜렷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여인들이 강력하게 자기들에게도 그 기업을 분배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여인들의 발걸음이 이미 약속의 땅 한가운데로 깊이 들어가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그녀들의 믿음은 당시 상황에서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을 앞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과연 우리가 저 땅을 저 땅에 살고 있는 그 아주 강력하고도 힘센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센 이 원주민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저들의 강력한 군사력 우리보다 우세해 보이는 그 군사적인 힘을 관 우리가 극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안주할 수 있을까라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 여인들의 이와 같은 당당한 믿음의 행보는 그와 같은 불신과 의심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일에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40여 년 전 열두 정탐꾼이 보였던 그 불신앙적인 태도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그 비극적인 결과와는 너무도 극명하게 철저하게 대두되는 그런 모습을 이 여인들이 자신들의 요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그녀들의 믿음의 자세는 출애굽기 14장에서 요단강을 갈라놓았던 홍해를 갈라놓았던 모세의 믿음과 또 여호수아서 3장에서 이 넘쳐 흐르던 강물이 끊어지고 물 가운데로 새길이 나던 홍해의 그 기적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던 제사장들의 그 첫걸음과 본질적으로 같은 믿음의 맥락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녀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 위대하신 능력에 대한 확고한 확신과 의뢰와 신뢰를 구체적으로 증거해주는 믿음의 표현이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슬로바스의 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공평하신 성품을 자신들의 요구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언해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요구한 내용의 진정한 의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차원의 또는 가족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넓히려는 그런 욕심에서 출발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부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거나 또는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세상적인 세상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합법적인 방책을 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고 그것이 언약적 저주의 맥락에서 자신들에게 큰 영적인 불명예가 되는지를 깊이 인식하는 가운데서 자신들의 아버지가 지나온 평생의 삶 동안에 그런 언약적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었고 절대 고라의 그 노골적인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에는 동참하지 않은 하나님의 신실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호소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을 기대하고 확신했던 그런 믿음의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 믿음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새로운 각도에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아버지였던 슬로바스이 적극적인 고라당의 반역 사건에는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그 또한 다른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총체적인 불순종과 실패와 하나님 앞에서의 실수 가운데에 함께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이 저지른 그 범죄에 대한 엄중한 징계 속에서도 여전히 다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회개하는 그런 깨어있는 영혼들에게는 또다시 회복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의미에서 이 여인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보고 자신의 아버지가 정당한 하나님의 판결 속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음이 분명합니다. 사실은 모세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맥락을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광야 세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죠. 그러나 최소한 그 가나안 땅을 모압 그 땅에서나마 느고산에서나마 멀리 그 모든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은총을 누렸다는 측면에서 슬로바스의 딸들은 모세가 누렸던 그와 같은 은총의 작은 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슬로바스는 자신의 그래도 신실한 회개의 삶을 통해서 딸들에게 훌륭한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그렇게 대물림된 이 자녀들의 훌륭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슬로바스에게 사죄와 용서의 은총을 확인해 주시는 놀라운 과정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와 그 후손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이 중요한 기회를 딸들의 이 요구를 통해서 확인되는 은총을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그 총체적인 불순종 속에서도 여전히 깨어 회개하고 순종하는 신자들을 향해서는 계속적으로 무한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며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계속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베푸신다는 긍휼의 풍성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귀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믿음은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그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동일한 민수기 26장의 족보 속에서 또 다른 범상치 않은 여인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됩니다. 민수기 26장 59절을 보시게 되면 한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이 요게벳은 다름 아닌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출애굽 1장에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믿음의 행보를 보였는지가 자세히 기록된 바로 그 여인이죠. 놀라운 것은 이 요게벳과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출애굽 역사의 맥락 속에서 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출애굽 시대의 시작점에서 등장을 하고 슬로바스의 딸들은 이 출애굽의 목적이 완성이 되고 성취되는 출애굽 시대에 마감되는 그 정점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출애굽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슬로바스의 딸들은 그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완성되는 거룩한 영적인 조명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야말로 출애굽의 시작과 그 완성이 이 믿음의 여인들의 뛰어난 믿음의 행보를 통해서 그들의 거룩한 영적인 활약을 통해서 시작되고 성취되고 마감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믿음이 갖고 있는 그것과 동일한 내용의 또 다른 위대한 믿음의 행보가 약속의 땅 그 건너편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호수아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믿음의 여인이 새로운 가나안 정복 시대의 문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여리고 성의 기생으로 있던 라합이란 여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여인의 이름이 위대한 메시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으로 시작해서 슬로바스의 딸들을 거친 다음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으로까지 연결되는 믿음의 여인들의 위대한 출애굽의 그 역사에 구속사적인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구약의 역사 속에서는 이 믿음의 여인들의 거룩한 행진이 계속됩니다. 침울하고 어두운 사사시대를 아름답게 비추었던 룻의 믿음의 행보가 그렇고 왕정시대의 영웅이었던 다윗을 성군의 길로 안내했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포로시대의 칠흑같은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열었던 에스더의 활약이 그렇고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경륜의 최종적인 성취와 완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익을 담당했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맨 처음 목격했던 최초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의 행보 속에서 우리는 이 위대한 믿음의 행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새로운 시대를 열고 닫을 때마다 등장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여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남녀간의 성별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분의 역사를 신뢰하며 그분의 언약과 약속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과 신앙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약속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여인들이 보여준 동일한 본은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열고 닫는 그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되고 증명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이와 같은 위대한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참 저 앞에 순종하며 인내와 충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남은 인생과 신앙이 이와 같은 복된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축복의 은혜의 통로들로 귀하게 사용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위대한 거룩한 신실한 긍휼하신 성품의 역사들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믿음의 행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하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과 신앙 속에서도 그 위대한 주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가 부름받아 서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소명에 참 힘써 인내와 충성으로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부르심 앞에 충성으로 참 순종하고자 다짐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모든 신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